우리가 그 월스트리트를 다룬 영화를 볼 때면 을에 등장하는 뻔한 장면이 있잖아요.
아, 막 모니터 엄청 띄워놓고 소리 지르는 거요?
네네, 맞아요. 주인공이 막 엄청난 천재적인 직감으로 전화기에 대고 지금 당장 이 주식 전부 사들여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그러면 막 다음날 수십억 달러 수익이 쏟아지고요. 마치 무슨 시장 흐름을 다 꿰뚫어 보는 마법의 수정구슬을 가진 것처럼요.
사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요. 만약 제가 현실에서 헤지펀드를 창업하고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진짜 비밀은 그런 천재성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오히려 엄청 깐깐한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을 관리하는 지배인 역할에 훨씬 더 가깝다면요.
오, 레스토랑 지배인이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네. 오늘 저희 심층 탐구에서 분석할 자료가 바로 그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아주 은밀하고 실용적인 문서입니다. 바로 2026년 6월 11일자로 작성된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창업 사업 계획서 초안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투자 지침서가 아니거든요. 깐깐한 기관 투자자들의 지갑을 실제로 열게 만드는 진짜 실행용 로드맵입니다. 자, 이걸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죠.
네. 이 문서를 읽어보면 월스트리트의 현실이 얼마나 차갑고, 뭐랄까, 지루할 정도로 꼼꼼한 수학 공식에 지배당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통제할 수 없는 천재의 직감보다는 철저하게 설계된 기계적인 규율을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네,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로드맵을 해보하면서 살펴볼 내용 중에는 펀드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미국의 선거 결과나 새로운 정책 변화, 또 반독점 소송이나 AI 인프라 규제 같은 거시적인 이벤트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정치적 입장이나 특정 정책, 혹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죠.
우리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이런 거시적인 정치나 경제 이벤트들을 가격 지연 같은 시장의 비효율성 리스크로 수치화하고 또 이걸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는지 그 기계적인 메커니즘만을 돋보기를 들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맞습니다. 현상을 철저히 자본의 논리와 구조적 관점에서만 분석하는 거죠. 이 로드맵이 왜 이토록 깐깐하게 작성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지금 헤지펀드 시장에 돈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 그 엄청난 규모부터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런가요?
그 헤지펀드 리서치, 즉 HFR의 데이터를 보면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헤지펀드 산업의 자본이 무려 5조 2,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거든요.
잠깐만요. 와, 5조 2,200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하면 경 단위를 훌쩍 넘어가는 액수잖아요. 아니, 시장에 돈이 이렇게 넘쳐난다면 그 주식을 기가 막히게 잘 고르는 똑똑한 신생 창업자들에게도 그 자금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초보 창업자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착각의 늪에 빠집니다. 시장에 돈이 많다는 게, 그 돈이 나를 향해 흐른다는 뜻은 결코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거대한 기관 자본은 오히려 이미 검증된 거대한 대형 플랫폼으로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신생 펀드가 살아남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방정식을 정의해뒀어요.
어떤 방정식인가요?
바로 투자자 신뢰, 더하기 반복 가능한 엣지, 더하기 기관형 운영, 더하기 자금 유치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기관 투자자가 사는 진짜 상품은 운용사의 높은 수익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수익률이 상품이 아니라고요? 아니, 헤지펀드에 돈을 맡기는 유일한 이유가 돈을 불리기 위해서잖아요.
뭐,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수익을 원하죠. 하지만 수백억, 수천억을 맡기는 그 결정의 순간에 투자자가 구매하는 것은 수익률이라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그럼 뭘 사는 건가요?
그들이 사는 건 운용자가 시장에서 치명적인 손실에 피하는 방식, 또 법적 규제 위험을 철저히 통제하는 구조.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매월 투명하게 증명하는 검증 가능한 프로세스, 바로 그 자체입니다. 과거 수익률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기관은 단 1달러도 주지 않습니다.
아, 진짜 처음에 오프닝에서 제가 말했던 그 레스토랑 지배인 이야기가 여기서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친구들한테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를 기가 막히게 구워준다고 해서 은행이나 벤처 캐피털이 당장 저한테 식당 차리라고 100억을 대출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해주죠.
상업용 주방의 동선은 어떻게 짤 건지, 식자재 위생이나 유통기한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심지어 제가 아파서 결근하는 날에도 매일 저녁 100명의 손님한테 똑같은 굽기와 똑같은 맛의 스테이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깐깐한 매뉴얼이 있어야만 돈을 투자받을 수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주방의 동선과 위생 매뉴얼이 바로 펀드의 프로세스인 셈이죠. 그래서 문서는 무턱대고 사무실부터 임대해서 펀드를 차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조용히 인큐베이터 계좌나 자기 자본만 굴려야 한다고 하죠.
아, 일종의 시범 운영 기간이네요?
지켰는지, 또 트레이딩 일지는 어떤지 같은 기록을 차곡차곡 쌓는 게 바로 1단계 로드맵입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벼락치기로 돈을 번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종의 더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네, 좋아요. 그럼 나만의 확실한 레시피 매뉴얼, 즉 검증 가능한 프로세스를 증명했다고 쳐보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떤 메뉴를 팔지 전략을 정해야 할 텐데요. 문서를 보니까 흥미로운 전략 채점표가 나오더라고요.
네, 점수를 매겨놨죠. 근데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요즘 월스트리트에서 그 켄 그리핀의 시타델 같은 가장 잘 나가는 억만장자 펀드들이 주로 쓰는 방식이 멀티 전략 모델이잖아요. 근데 문서에서는 이 전략에 10점 만점에 경우 2점을 줬더라고요. 업계 최고들이 쓰는 전략인데 왜 신생 펀드한테는 최악이라는 건가요?
억만장자들이 그 전략을 쓰는 이유는요. 그들이 말 그대로 억만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돈이 많아서요?
네. 이 멀티 전략이라는 게 주식, 채권, 원자재, 매크로 등등 시장의 모든 자산군을 동시에 건드리는 방식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굴리려면 각 분야의 초일류 퀀트 전문가 수백 명, 슈퍼컴퓨터급의 데이터 처리 인프라, 그리고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분산하는 아주 거대한 중앙 통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비용이 엄청나겠네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금 100억이나 200억 원 수준의 신생 창업자가 수십조 원을 굴리는 대형 플랫폼들과 이 전력으로 전면전을 벌인다는 건 진짜 맨몸으로 탱크에 뛰어드는 자살행위라 다름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형 기관의 리스크 시스템이랑 자본 배분 싸움에서 아예 게임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신생 펀드한테 8점을 준 이 문서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추천하는 무기는 대체 뭔가요?
바로 정책 및 이벤트 드립은 롱쇼트 주식 전략입니다.
정책 및 이벤트 드립은 롱쇼트 주식 전략이요. 이름이 좀 길고 복잡한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전략인지 그 메커니즘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간단히 말해서 대중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2차 파급 효과와 가격 지연 현상을 공략하는 게 이 전략의 엣지입니다.
가격 지연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새로운 AI 인프라 환경 규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시장 참여자들과 알고리즘은 즉각적으로 거대 AI 기업의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1차 효과죠.
네네, 당연히 규제받는 기업 주식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 규제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특수 냉각 시스템을 납품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중소형 부품사들의 매출이 절단으로 깎일 것이라는 사실이 시장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몇 주이나 혹은 몇 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 바로 안 떨어지고요.
네, 대중이 이 복잡한 공급망 구조나 법원 문서, 예산안 같은 걸 다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차, 즉 가격 지연이 발생하는 거죠. 이 펀드들은 바로 이 지연 시간을 틈타서 해당 부품사를 숏, 즉 공매도 치는 식으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1차 충격파가 아니라 그 여진이 닿는 것을 미리 계산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요. 요즘 같은 2026년 시대에 엣지라고 하면 당연히 인공지능 아닌가요?
AI가 대세긴 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복잡한 공급망 분석이나 파급 효과 계산은 최첨단 AI가 훨씬 더 잘할 거잖아요. 그럼 신생 펀드가 투자자들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우리는 최첨단 딥러닝 AI로 가격 지연을 완벽하게 포착해서 주식을 고릅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 다들 막 돈을 싸들고 올 것 같은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럴 것 같죠? 근데 이 문서를 근거로 반박하자면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혐오하고 불신하는 내러티브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AI가 다 알아서 예측해줍니다 라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프레임입니다.
네, 잠깐만요. 오히려 AI를 전면에 내세우면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왜요?
투자자들은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이 블랙박스 안에 갇히는 걸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AI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 주시를 찍어줬는지 운용자 본인조차 완벽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시장이 폭락할 때 대처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죠.
아, 이유를 모르니까 대응도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AI를 절대 의사결정의 주체, 즉 마법의 구슬처럼 포지셔닝하지 말라고 아주 못을 박습니다. 대신에 하루에 쏟아지는 수만 장의 공시자료나 규제 문서 속에서 필요한 키워드만 초고속으로 필터링해주는 일종의 리서치 워크플로우 도구로만 설명하라고 바로 잡아주죠.
아하, AI는 투자의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 아주 빠르고 유능한 도서관 사서일 뿐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라는 거군요.
네, 최종적으로 리스크를 판단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건 철저하게 인간 매니저의 통제된 프로세스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만 기관의 진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아주 훌륭한 전략도 찾았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롱쇼트로.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도 결국 예측이 틀리고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이 나잖아요. 여기서 펀드가 공중분해되는 걸 막는 리스크 관리 수칙들을 보니까 와, 정말 숨 막힐 정도로 엄격하더라고요.
네, 헤지펀드의 진짜 실력은 돈을 막 벌 때가 아니라 예측이 틀렸을 때 어떻게 피를 덜 흘리는가, 거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요, 초기 포트폴리오는 딱 20개에서 40개 종목으로만 구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롱, 즉 주식이 오를 것에 베팅하는 비중은 펀드 순자산의 7%를 절대 넘지 못하게 기계적으로 락을 걸어둡니다.
와, 아무리 주식은 100% 오른다는 확신이 커도 7%가 한계라는 거군요. 근데 제가 수치의 디테일에서 더 이해가 안 갔던 건 숏, 그러니까 주가가 내리는 데 베팅하는 공매도 한도입니다.
아, 숏 포지션이요?
네. 롱은 7%까지 담는데 왜 숏 한도는 1%에서 최대 4%로 훨씬 쪼잔하게 거의 절반 가까이 작게 제한하는 건가요? 이게 숏 포지션이 가진 어떤 특수한 위험 때문인가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공매도 특유의 무한대 손실 위험, 이른바 갭리스크의 수학적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갭리스크요?
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주식을 매수, 즉 롱했다고 쳐보죠. 최악의 경우 회사가 망해서 주가가 0원이 되어도 손실은 내가 투자한 1만 원, 즉 100%로 제한이 됩니다. 근데 만약 1만 원의 공매도를 쳤는데 갑자기 무슨 대박 호재가 터져서 주가가 10만 원, 100만 원으로 막 치솟는다면 어떨까요?
아, 공매도는 빌려서 파는 거니까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 10배, 100배로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거군요. 와, 진짜 자칫하면 펀드 원금을 다 까먹고도 파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공매도는 주식을 남에게 빌려서 파는 거라 매일 차입비용, 즉 이자가 나갑니다. 만약 주가가 급등해서 주식을 빌려준 사람이 나 이제 주식 돌려줘 하고 요구하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는 숏스퀴즈 위험까지 겪게 되죠.
와, 무섭네요.
네, 숏은 진짜 한번 삐끗하면 펀드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극도로 좁은 4%라는 목줄을 꽉 채워두는 겁니다. 이걸 투자자에게 명확히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운영실사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그런 룰이 있군요. 그 펀드 수익률이 -5%로 떨어지면 포지션의 20% 감축을 검토하고 -8%가 되면 의무적으로 감축하며 -12%까지 하락하면 즉시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전략을 전면 리뷰해야 한다는 그 무자비한 손실 관리 룰도 결국 펀드를 살리기 위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매니저가 조금만 더 버티면 무조건 오를 겁니다 이렇게 우기는 감정적인 고집을 이 기계적인 낙하산 매뉴얼로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거군요.
네. 투자자는 인간 매니저의 인내심이나 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로 작동하는 이 자동 낙하산 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죠.
자, 그럼 이제 수익 창출 로직도 완벽하고 리스크 통제 낙하산도 튼튼하게 달았습니다. 이 정도 지표면 완벽한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을 만나서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유감스럽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네. 아직도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그저 머릿속에 있는 소프트웨어 설계였고요. 이제 이 막대한 자본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그릇, 즉 법적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초보 창업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복잡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억 단위의 비용 구조라는 현실에 세게 부딪히게 되죠.
아, 맞아요. 저도 이 문서에서 그 법률 구조 파트를 보면서 진짜 눈이 핑핑 돌았거든요. 투자자의 도를 받는 펀드 법인이 따로 있고 또 이걸 통제하는 무한책임사원 법인이 따로 있고 또 수수료를 받는 투자자 문사가 완전히 다 분리되어 있어요.
네, 삼각구조로 되어 있죠.
게다가 이 법인들을 죄다 미국 델라웨어주에 세우라고 아주 강력하게 기본값처럼 권고하더라고요. 미국의 주가 50개나 되는데 왜 다들 델라웨어로 몰려가는 건가요?
델라웨어는 미국 기업법의 수도나 마찬가지거든요. 수백 년간 축적된 기업 관련 판례가 너무나 방대하고 또 명확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나 매니저 간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결과가 가장 예측 가능하거든요.
아, 불확실성을 없애려고요.
네, 불확실성을 극도로 혐오하는 월스트리트 자본에게 이 델라웨어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법인 세우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복잡한 규제 그물을 요리조리 피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신생 펀드들이 기본값으로 쓰는 게 바로 3C1 조항과 REG-G, ROL-506B라는 규정입니다.
아유, 이름이 무슨 로켓 부품 이름처럼 너무 복잡한데요. 그게 도대체 무슨 메커니즘인가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일종의 합법적인 숨바꼭질입니다. 3C1 조항은 펀드에 돈을 넣는 투자자의 수를 정확히 100명 이하로 딱 제한한 겁니다.
왜 하필 100명인가요? 돈을 더 모으려면 101명, 200명 받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100명이 되는 그 순간 법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한 투자회사로 분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SEC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면 어마어마한 회계 감사와 공시 의무가 발생해서 단숨에 수십억 원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청구되죠.
헉, 수십억이요?
네. 신생펀드는 그 자리에서 파산합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100명 이하의 부자들만 딱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REG-D Rule 506B는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자금을 모으는 대신 타임스퀘어 전광판이나 인터넷에 우리 펀드에 투자하라고 대중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SEC와의 약속입니다. 광고를 포기하는 대가로 깐깐한 규제를 면제받는 구조죠.
아, 그러니까 막 페이스북에 광고 띄워서 10만 원씩 만 명한테 펀딩 받는 게 아니라 자금력이 검증된 부자 99명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거액을 받아내는 거군요. 근데 사실 저는 법률 구조보다 더 놀랐던 게 이 유지비였어요.
아, 서비스 프로바이더 스택이요?
네. 이 펀드를 굴리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월스트리트 파트너들 목록을 보니까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사실 초기 펀드의 신뢰는 창업자 본인의 이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포진한 이 파트너들의 간판에서 나옵니다. 펀드의 자산을 매일 계산해주는 펀드 관리자, 또 거래를 대신 실행해주고 자산을 보관하는 대형 프라임 브로커, 그리고 장부를 아주 깐깐하게 검사하는 외부 감사인까지.
네, 맞아요.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이름들이 내 펀드 주변에 든든하게 포진해 있어야 기관들이 비로소 돈을 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을 고용하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죠.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문서에 따르면 매니저가 가져가는 1%의 기본 수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거대한 인프라 비용을 충당하고 적자를 겨우 면하려면 2년 차에 펀드 운용 규모가 무려 9천만 달러에서 1억 2천만 달러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네, 1억 2천만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은 되어야 이게 신생 펀드의 브레이크 이븐, 즉 손익 분기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잠깐만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비유하자면 제가 시속 300km로 달리는 초고속용 스포츠카를 샀는데 그 차값 자체보다 1년치 고급유 기름값, 프리미엄 보험료, 그리고 24시간 대기하는 개인정비소 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와, 그냥 변호사 만나서 대충 법률 문서 툭딱 만들고 트레이딩 시작해야지 하고 쉽게 생각했다간 진짜 첫 투자자 미팅을 하기도 전에 인프라 유지비 때문에 파산하겠어요.
네, 문서는 그렇게 몽상에 빠진 창업자들의 멱살을 잡고 아주 차가운 현실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죠. 법률 구조를 만들고 파트너를 고용하고 시스템을 세팅하는 100일간의 실행 계획과 24개월을 버틸 로드맵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려줍니다.
진짜 살벌하네요. 좋아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합법적인 그릇도 다 만들고 운영 인프라까지 완비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이 남았죠.
자금 유치 퍼널이죠.
네. 어떻게 투자자의 지갑을 열게 할 것인가. 문서는 이 자금 유치 과정을 하나의 거대한 깔때기로 묘사하는데요. 저는 이 잔혹한 수학 수치를 보고 무슨 B2B 영업사원들의 생존율 통계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영업보다 훨씬 더 잔혹하죠. 한번 숫자로 볼까요?
창업자의 주소록에 투자 가능성이 있는 리드 리스트가 한 300명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300명이요?
네. 여기서 연락이 닿아서 1차 미팅을 하는 사람은 8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80명 중에서 펀드 서류를 진지하게 뜯어보고 실사, 즉 DD에 돌입하는 투자자는 딱 30명 남죠.
10분의 1로 확 줄었네요.
네, 그리고 그 30명 중에서 조건이 맞으면 돈을 넣을 수도 있겠군 하고 구두로 약속을 하는 이른바 소프트 서클 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단 10명입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요? 소프트 서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구두 약속이면 그래도 법적인 효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문화에서 이 소프트 서클은 관심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절대 아니다라는 뜻의 아주 부드러운 약간은 립서비스 같은 약속입니다.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죠.
와, 무섭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 10명 중에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실제로 1차 클로징에 참여해서 펀드 계좌로 돈을 납입하는 최종 투자자는 300명 중 단 3명에서 8명에 불과합니다.
300명 중에 3명이요?
네, 생존율이 1% 남짓인 셈이죠.
와, 아마 기업 간 B2B 영업이나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해보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지금 이 잔인한 전환율이 진짜 뼈저리게 공감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도대체 이 실사 과정, 즉 투자자들의 운영 실사인 ODD 단계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 서클조차 못 가고 도망치는 걸까요? 전략이 구려서? 아니면 수익률을 못 낼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투자 아이디어나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운영상의 허점 때문입니다.
운영상의 허점이요?
네, ODD 팀이 사무실에 와서 점검은 하는데 예를 들어 직원이 고객 이메일을 암호화되지 않은 일반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매니저가 자기 개인 계좌로 주식 단타를 치는 걸 막을 내부 규정이 없다거나 하는 거죠.
아, 그럼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다고요?
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펀드의 순자산 가치를 동기된 회계법인이 아니라 운영자 본인이 직접 엑셀로 단독 계산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엑셀로요? 그건 좀 심했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돈 100억 원이 매니저의 전략적 실패가 아니라 해킹이나 횡령 같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하루아침에 증발할 수 있다는 거대한 적색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은 찢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보다 매니저의 그 허술한 엑셀 파일 하나가 기관 투자자에게는 훨씬 더 끔찍한 리스크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서 후반부를 보면 투자자를 만났을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금기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년 안에 월스트리트 최고가 될 것이다 라던가 수익률 30%를 무조건 확신한다 같은 그런 오만하고 검증 불가능한 표현들은 절대 피하라고 강력히 조언하죠.
아, 수익률 약속이 제일 독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현실로 돌아와서 응용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속한 비즈니스에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거나 상사에게 프로젝트를 승인받아야 할 때 내가 업계 최고다, 나한테 맡기면 무조건 대박난다 이런 뜬구름 잡는 약속 대신 어떤 구체적인 언어를 써야 상대방의 지갑과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결국 설득력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뚜렷함을 입증하는 겁니다. 무조건 성공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왜 작은 자본으로도 구조적인 이점을 갖는지 또 시장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기계적인 룰을 통해서 치명적인 손실을 피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과정과 리스크 관리 위주로요?
네. 그리고 매월 무엇을 투명하게 보여줄 것인지 그 검증 가능한 프로세스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죠. 그것이 바로 수천억 원을 움직이는 진정한 프로들의 언어입니다.
와,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월스트리트 신생 헤지 펀드의 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천재들의 직감이 막 번뜩이는 화려한 도박장이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고도로 통제된 복잡한 법률 구조물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수학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돌리며 그 깐깐한 투자자의 운영 실사라는 현미경을 끈질기게 견뎌내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신뢰 인프라 그 자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며 매료되는 그 화려한 수익률이라는 결과물은요. 결국 그 차갑고 지루한 인프라와 규율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꽃이라는 걸 오늘 이 사업계획서 초안이 아주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네요.
맞아요.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현재 몰두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비즈니스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투자자나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요구하고 갈구하는 것은 한 번에 번뜩이는 빛나는 아이디어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것을 일관되게 실행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지루하지만 견고한 프로세스일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문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흥미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수천억을 굴리는 헤지펀드의 진짜 상품이 수익률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프로세스라면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내놓고 팔고 있는 당신의 진짜 상품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의 이력서나 사업계획서는 그저 나는 남들보다 똑똑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엣지는 이렇게 반복 가능하고 검증 가능합니다를 증명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탐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아주 흥미로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